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6주간 저희 설교 듣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그냥 그 임의로 제가 대표로 약간 짧은 어떤 감상을 조금 나누고 저의 질문들 한 세 가지 정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과 답을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또 자유롭게 코멘트 주시고 하셔도 되고 또 끝나고 또 다른 어떤 어떤 질문과 코멘트든 이렇게 자유롭게 주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정우영재님께서 시리즈 6번 설교를 서머리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서머리는 이제 특별히 따로 하지 않겠고요. 여기 이제 6번의 설교에 대한 어떤 한 줄 요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리즈 6개를 하나로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한다면 카톡에서도 나눴지만 일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도구고 기회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 먼저 여는 말로 보통 실리콘밸리에서 산다고 하면 이렇게 생활비가 비싸고 경쟁이 치열한 실리콘밸리에서 일한다고 하면 실리콘밸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되게 돈과 성공에 막 지독한 돈과 성공을 쫓아서 지독하게 욕망에 가득 차서 일하는 모습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막 아득바득 생존을 위해서 허덕거리는 그런 모습 그 정도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 단어가 가진 의미가 좀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저도 과거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적도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어떤 욕망과 그런 생존 그 중간 어딘가쯤에 끼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를 이제 움직이는 것은 대단한 욕심이나 당장의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어떤 부담감도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해야만 하는 일들로 꽉 찬 캘린더 그것들이 저를 밀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제 자신도 그리고 조직이나 상황의 한계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실제로 해내는 것보다 그 해내는 일의 양과 질에 비해서 불필요하게 분주한 마음으로 사는 것 아닌가 늘 이렇게 죄책감도 있고 고민이 있는데요. 이런 일상에 신앙을 가져온다는 것이 좀 어렵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자리가 도대체 없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일이라는 것이 이번 시리즈 설교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는 어떤 그런 소명에 대한 말씀이 저에게는 좀 큰 울림이 있었고요. 또 일에 대한 가치, 그런 평가를 넘어서 어떤 노동이라는 활동 그 자체의 의미와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이 힘들어서 이제 막연하게 이직을 되게 많이 생각하고요. 어떤 일을 다른 일을 생각할 때 그 다른 일을 하면은 제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또 연봉이나 뭐 워라밸이나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은 어떻고 또 그런 거에다가 조금 더 깊이 나가면 뭐 제 신념과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좀 충돌하진 않는지 일과 제품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지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의 어떤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일이라는 것에 그 노동이라는 활동 자체 그것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고민들을 좀 나눌 텐데 일부는 지난 설교에서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함께 또 얘기하고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만 이렇게 해결해서 올렸어요. 처음 질문은 어떤 방향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일을 통해서 세상을 번영하게 하고 일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번영이란 어떤 건지 좀 계속 발견을 하고 또 우리가 나눌 만한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착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서 조금 더 방향성이 있는 챌린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활동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실 조언이 있을지 제가 분께 보겠습니다.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향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번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방향성 찾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매일 데이투데이 일하면서. 근데 요즘에 이제 관점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를 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심지어는 이제 교회 외에서 회사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할 때 약간 우리 안에 있는 그 박스를 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좀 이렇게 궁금함을 가지고 찾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같이 일하는 동료의 어떤 동료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이 동료가 나한테 어떤 그 펑션으로서 동료를 받아본 게 아니라 이 동료의 삶은 어떤지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우리도 이제 일하면서 그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할지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 자체도 굉장히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를 어떻게 쓰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 주변 동료에 대한 어떤 동료가 나한테 뭘 해줘야 되는 사람, 해줌을 받는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좀 관심을 갖자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번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좀 박스를 탈피하는데 때로는 좀 용감한 결정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은 되게 obvious하게 이걸 결정하는 게 좋은지는 아는데 나한테 되게 손해가 되는 경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용감하게 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용감한 결정할 때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했는데 한번 이렇게 저질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질러 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우리가 이렇게 박스 안에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기가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방향성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 제가 자주 예로 들고 하는 이제 백패킹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제 백패킹 버리가 이렇게 두 사람이나 중앙 형제 또 우리 수찬 형제 같이 갔었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방향성이라는 거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방향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쉽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게 방향성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주변의 동료들 생각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우리 일에서도 똑같이 방향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시면은 그 아담과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가인은 뭐죠? 그 농사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의 그 본문을 갖다가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요. 그 두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고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하는 일에 차이가 없어요. 무슨 농사 짓는 게 더 별로고 뭐 양을 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은 가인이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결국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하냐면은 가인의 삶에서는 아벨과 똑같이 일하지만 그 방향성이 방향성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굉장히 그 존경하는 그 목사이자 신학자가 이제 돌아가신 달라스 윌라드인데 달라스 윌라드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의 삶에서 가장 늘 생각하라고 하는 게 그 비밀이에요. 네. 그 비전, 인텐션, 미인스라는 거죠. 네. 항상 비전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비전이라는 게 곧 방향성이죠. 제가 백패킹하는 두 사람을 얘기했지만은 어떤 면에서 제가 왜 그 비유를 드냐면은 어떤 면에서 비전, 방향성은 쉽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렇게 보면은 넘어가야 할 고개가 보이거든요. 그게 방향이에요. 힘들지만은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내가 가고자 하는 일과 의도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을 잡았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게 보여요? 그 길을 갖다가 걸어갈 때 그럴 때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준비할 때는 그 생각이 안 났는데 제가 마지막 그 백패킹 코스를 할 때 마지막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우리 준하 형제가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집 내려놓고 재배낭도 들어주고 재배낭을 갖다 놓고 또 다른 우리 형제 배낭도 들어주고 했단 말이에요. 준하 형제가 그 길을 다른 사람의 배낭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건 모르죠. 우리가 모르죠. 정말로 정우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 내가 그냥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돌아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아유 나도 힘든데 기다리다 보면 올라오겠지 라고 하는 그 비유를 가지고 우리 일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가 거기서 뭘 배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방향을 세웠을 때 그리고 그 인텐션을 가지고 무엇인가 주나님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현장에서는 우리가 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향성마저도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으면 비전이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일에서 생각만 돌며 헛짓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이 산에도 올라갔다가 저 산에도 올라갔다가 여기가 아닌가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방향성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 그러나 방향성을 늘 생각해라. 네, 그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허공을 헤매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지금
예
바로 지금
네네.
네, 그 말씀하신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좋긴 한데 좀 훨씬 더 그 프랙티컬한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는 일터에서 단순한 커리어 어드밴스먼트는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 그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딜리버러블에만 집중하고 효율, 성취 그것만 그러니까 커리어적인 성공만을 따지는 거는 하면 안 된다. 까지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너는 승진을 하려고 했으면 안 되지 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챙겨야지 그 지금 그거 승진하는 게 뭐 중요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약간 다른 각도로 보면 이직을 왜 이직을 해? 뭐 때문에? 이렇게 뭐 연봉을 쫓아서 이직을 하면 안 되지 나든지 이렇게 방향성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직을 왜 하려고 하고 지금은 예전만큼 더 그렇지 않지만 막 이렇게 핑퐁하면서 어떻게든 연봉을 올리고 싶고 그렇게들 많이들 하는데 이직을 왜 옆에 있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고 맡겨진 조직에서 사람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머리를 하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터에서의 성취를 너무 지향하면은 그 다른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직이라는 뭐 아니면 구직 이런 것도 아주 뭐 능력이 출중해서 두세 군데 회사에 오퍼를 받았는데 아 이 회사는 돈을 많이 주니까 이걸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고려를 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뭐 그런 약간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얘기부터 하면은 성경에서 저는 그 방향성 안에 제가 제 초신이고 확신인데 그 방향성 안에 그 성취나 어떤 그 어떤 업적 네, 이런 부분에 관한 것도 그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성취나 업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예를 들면 전도서나 아니면 골로새서 같은 데서 늘 얘기하기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무슨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 혹은 다른 일들 가운데 성취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 성취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굳이 이뤄낼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데 결국 그 균형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 생각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느냐, 십자가의 신학을 추구하느냐가 우리 일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방향성의 마지막에 영광을 두느냐, 방향성의 끝에 십자가를 두느냐. 네. 그 부분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성취, beyond achievement. 네. beyond가 끝이냐, beyond achievement의 이후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방향의 끝 자체가 그 결정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우선순위에는 놓지만
one of the 방향에 하나는 돼도 충분히 있다.
네. 뭐 차량 제가 팔로우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비전이라는 게 조금 전에 비슷한 그런 컨셉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런 비전을 생각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가정주부고 엄마하면은 아니면 아빠면은 우리 애들이 좋은 사람으로 크는 게 비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회사면은 우리가 되게 좋은 제품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좋게 만들자 아니면 뭐 10조 회사가 되자 아니면은 뭐 레벨을 얼마큼 올리자 그런 비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거랑 이제 목사님이나 유형이 말하는 거랑은 살짝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예가 있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그게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약간 그것에 대한 게 조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앤디 크라우치인데 약간 이렇게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대부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컬처럴 메이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컬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컬처 형태가 어떤 엔드 프로덕트일 수도 있고 그 멋진 예술 작품이나 멋진 가전제품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싸게 사용하고 그들의 삶이 베니핏을 누릴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일터의 어떤 컬처를 바꾸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서로 평등이나 일반적인 가치 있잖아요. 그 가치를 고양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컬처럴 메이킹이라는 게 되게 좀 더 그 구체화해서 설명해 주기 좋은 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뭐 이렇게 직군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개인의 과제이긴 한데 전 비전보다는 컬처럴 메이킹이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 회사에서 컬처럴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데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 회사에 가서는 그렇게 예배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초이스가 있다면은 그리고 자기의 은사와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의 어떤 가치와 조금 더 얼라인할 수 있는 초이스가 있다면은 그렇게 초이스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초이스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데 약간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 자체로 어떤 컬처를 만든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잘 해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삼성에 계신 그분들한테 혹시 다른 초이스가 있지 않을까? 더 정말 그 초이스밖에 없었을까? 라고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만약에 그 안에서 이렇게 버티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잘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현실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 나 같으면 그 안에서 잘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그 서바이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교육회사로 옮겼고 앞으로도 교육회사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초이스가 있으시면 다른 초이스를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그거의 그 퓨얼 드라이브가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담배 회사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분이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그분이 그 선택을 해도 부득이하게 내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해도 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럴 때 일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향성이나 비전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분이 크리스천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것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내가 언젠가, 회사를 옮길 수 있는 여건과 여지가 됐을 때, 혹은 내가 그러한 초이스가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일로 옮기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그게 우리 인간 편에서 꼭 가져야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설명자님처럼 리커마켓 얘기했지만은 92년인가요? 그 LA 폭동 났을 때 그 LA 폭동에서 났을 때 정의적 보도 나서 1년 반 지나가줄 때 LA 왔는데 여전히 그 LA 동에 그 여파가 아주 이민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그냥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가지 않았냐 이렇게 손해보고 그러지 않았냐 이럴 때 리커마켓 그만둬라 문 닫아라 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저는 그것도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LA 동행을 겪으면서 리커마켓이 잘가 불타고 그 이렇게 약탈되는 걸 보면서 그게 그분들에게 어떤 인생의 그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인생의 사건이 됐단 말이죠. 그 사건을 가지고 자신이 방향성을 찾아가는 기회를 삼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여전히 어쩔 수 없어서 리커마켓을 계속하신 분들도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자담배와 똑같이 자신에게 주어서 우리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한 측면인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그 방향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빨리 언젠가는 이 리커마켓을 접고 네, 그러면서 좀 더 뭐 다른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연해서 그런 걸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는 정죄하실 거라고 죄의식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그러나 지금 정명재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광이 시작되는 게 그렇게 쫓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보실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초반에 재성이 정말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그 가치의 충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진짜 그 방향성 그걸 내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재성이 말한 것 반대로 왜 다른 사람 억누르고 내가 뭘 빼앗고 이런 걸 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내 선택도 늦어지고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하면서 보면 난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잘 좀 살펴야 될 그런 책임과 하나님 나에게 지금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에 또 충실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족을 부양을 잘 해야 되고 그럼 그렇게 하면 내가 또 선택도 해야 되고 잘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두 개 가치가 막 충돌을 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를 줘야 되지? 그거에 그럼 거기에서 뭐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떠한 그 충돌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한 그거는 사실 그 안에 담긴 여러 컨텍스트라든가 그런 게 다 개인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알려줄 수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거를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누가 하고 있다면 저는 그건 너무 탁상행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이 방향으로 가야 저 방향으로 가야 누군가가 조언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근데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리코스토어를 얘기를 들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뭔가 조금 거시기해 보이는 그런 걸 하고 있을 때 그거를 진짜 하고 있는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컨텍스트가 다 다를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누가든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이걸로 내가 가장 만약에 그 동네에 가장 사업이 잘 되는 그거에서 그걸 내가 그걸 픽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 가족을 부양하고 또 부모님께 뭐 효도하고 그러면서 뭐 집에 있는 예를 들어 와이프가 이제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럼 와이프가 뭐 여러 가지 더 일을 할 수가 있고 자원도 할 수 있고 교회도 섬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오히려 눈으로 겉으로 막 보기에는 조금 거시기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지티브한 임팩트가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는 그걸 위해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겉에서만 보고서 거기서 판단을 하고 뭔가 조언을 한다는 게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가치 충돌 또 그 사람은 리커스토어 있는 사람 운영자도 여러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린다는 걸 왜 모를까요?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 그 내가 이걸 사업을 접어야 되나 해야 되나 뭔가 방향성에 대해서 이 사람도 고민할 테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도 여러 가지 가치 충돌을 겪고 있겠죠. 거기서 무슨 어떠한 방향성 어떠한 그 밸런스를 가지고 할 건가 그 너무나 다를 것 같거든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뭔가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좀 그냥 수박 겉핥기 뭔가를 그냥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너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데,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고, 아까 우리가 재성이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프랙티컬한 문제들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댓글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프랙티컬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되게 미세한 컨텍스트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성이 다르게 선택되어져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어려운 문제고 적용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그런 가치 충돌들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떻게 보면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이 오히려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점에서 이번 시리즈에 이렇게 여러 간증자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로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고 유익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어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런 것이 어떤 큰 방향이 되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면에서 밸런스를 찾고 어떤 북극성 같은 그 사랑과 관심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어떤 사랑, 그런 것들을 잃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저에게는 답이 된 것 같거든요, 제 질문에.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을 이렇게 지금 얘기 나누면서 어느 정도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면 살면서 각자의 일이, 각자의 환경이나 어떤 능력이나 또 그 상황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일 때문에 막 이렇게 실망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choose your battle wisely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정말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아니면은 그냥 주어진 일에 일은 도구일 뿐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나눠주시는 얘기들을 듣고 보니까 일을 어떻게 좀 도구적으로 보고 고르고 생각하고 나누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어쩌면은 참 하나의 프리빌리지고요.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참 많고 각자의 환경의 그런 컨텍스트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밸런스를 찾아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나름의 답을 얻고 세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저는 이제 일의 고통이라고 적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이 이제 하기 싫고 괴로운 가정을 포함한다 하는 거 맞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의 정말 터져 나오는 질문인데 일을 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 신앙의 고백이고 그런 어떤 소명의 현장이라면 일이 좀 이렇게 좀 더 거룩하고 감사하고 벅찬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런 마음을 품고 내가 일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랑하려고 한다 이렇게 자위할 수 있을까? 좀 가끔 죄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짜증나는 마음으로 아니면 하기 싫은 마음으로 꼭 그렇게 하고 있을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엉키를 내도록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어쩌면 일을 하기 싫은 게 당연한 건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이렇게 좀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나눌 얘기들이 좀 너무 직업적인 일에 치우쳐져 있었다면 일의 고통이라는 점은 어떤 노동이든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육아만큼 고통스러운 노동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고통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를 좀 써볼까요?
그 일은 고통이다 그랬는데 일을 하기 싫은 게 사실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 싫은 게 타락 이후에는 디폴트죠. 네, 일하기 싫은 게 디폴트. 왜냐면 그 아담과 하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 에덴 동산 이후에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일은 똑같아요. 네. 그런데 그 중간을 가르는 게 타락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타락이라는 게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똑같이 그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일을 통한 고통, 일을 통한 뭐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그 일하기 싫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디폴트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왜 어떤 사람은 일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우리 여전히 그 배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주어진 일을 내가 왜 열심히 이렇게 기쁨으로 하려고 할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한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일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이 모든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서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들을 다시 리인터프릿 했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것은 디폴트. 일하기 싫은 디폴트다.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진행형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겨전히 나도 일하는데 너희도 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그때도 여전히 일하기가 싫고 일하는 게 고통스러울까?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 있어서도 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니까는 너희에게는 내가 나에게는 너희가 나에게 주지 않은 그 양식이 있다. 내가 그걸 통해서 배불렀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맥 컨텍스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수가성 여인과 아주 지루한 대화를 하신 다음에 그 일이잖아요. 예수님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기뻤다는 얘기거든요. 꼭 기쁘기만 하겠어요? 뭐 짜증나기도 하고 막 저 여자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뭐 이러기도 할 테고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텐데 그게 우리에게도 주는 회복된 일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일할 텐데 하나님 나라가 갈 때까지는 그 갈등이 계속 될 거라는 거죠. 아 하기 싫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으로 일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일의 의미를 찾아야지. 이 하기 싫음과 그 열매 사이에서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사실은 디폴트.
디폴트인데 그러면 이제 저도 고민 많이 하는데 디폴트인데 그러면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이제 막 지겹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거를 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언제 가장 잘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았을 때인데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순간에 평소에는 하나님께 기대지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우리 부족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통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하나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는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하는 게 왜 그런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동기가 있고 제가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것보다 더 디절브한 사람인데 왜 똑같은 일만 하고 있지? 내가 하고 있지? 그리고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되게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고 일이 더 지겨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고통의 순간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든 거의 원인이 정말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동기를 돌아본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그 설교에서 보면은 우리 일하는 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귀한 일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이렇게 릴레이트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그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들은 뭐냐면, 그게 영광되는 거는 obvious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특히 또 고통스럽게 힘들게 혹은 지루하게 하지만 참고 하는 일들을 4배로 생각해 주신다라는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똑같은 숫자를 엑셀 시트에 계속 2시간, 3시간 옮기면서 이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들 하는 것들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라는 것들이 또 그 고통을 좀 이기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 팔로우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그럼 정리하기로는 고통은 디폴트지만 그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면서 기쁨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겠고, 고통의 원인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하지만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나설 자리 다닌 것 같은데, 아까 그 방향성에 잠깐 다시 돌아가서 제 선생님이 하신 질문 중에 직업군을 뭐 연봉대로 고르는 게 크리스천적이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아무도 하고 있, 그러니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아무도 하고 있지 않지만 해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택적 가난 같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지 못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거를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인센트니까 정말 선택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엔지니어, 뭐 PM이던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에서 얘기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무시해도 되고 아니면 뭐 약간의 길투로 그냥 지나쳐도 되는 그런 가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당장 실천하기 어렵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향해 가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추구해야 할 목표, 그런 골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 맥센스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몇몇 분들이 아는 분은 세 가지, 만약에 그 직장이 있었을 때 제일 높은 연봉이 있는 직장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시지만 그분의 이유는 그 직장을 골랐을 때 자기가 너무 교만해질 것 같다는 그 이유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세계 조금씩은 어딘가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누구도 너 더 좋은 직장 가지마, 더 연봉 높은 데 가지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저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회에서 그거를 추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무시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네, 아무튼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딴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네, 너무 좋은 코멘트였습니다. 다른 혹시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쪽에 너무 마이크가 안 갔는데.
두 분이
손이 있어요.
일의 고통을 들으면서 좀 생각난 게 있는데, 고통이긴 한데 축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기독교적인 관점을 떠나서라도 저희 교회랑 뭐 전혀 상관없이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가끔 1년에 한 번씩 오시면은 본인들이 집에 이렇게 컨트리뷰트 할 수 있다는 거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도 많고 한국에서 이제 뭐 은퇴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뭔가 자기들은 그냥 동떨어져서 소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위치였는데 저희 집에 오면 저희가 이제 부탁할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막 뭐 청소해 주시라고 하고 뭐 어디 뭐 정리해 주시라고 하는데 그거가 저희가 되게 어프리시에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본인들이 해서 이뤄냈구나, 너네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저희가 목표도 좀 드리긴 하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아 우리도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느껴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되게 피곤해 하시고 막 뭐 청소하시고 지붕 올라갔다 오시고 나서 3, 4일 동안 아랍에 주워 붙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있는 거죠. 그게 보면 근데 그걸 넘어서는 어떤 리얼등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서 축복이지 않나 라는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에 관해서 번영이나 소명을 이야기할 때 자꾸 거창한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 제가 몇 분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전자담배를 세고 옮기던 리퍼마켓을 하건 내가 무슨 하이셀러를 선택할 가능한 아니라 무슨 생각하건 이 일과 관련해서 사람의 소명은 항상 거창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지금 부모님들의 경우처럼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할 때가 그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소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생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평소에 하나님과 온라인 돼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성경자들이 얘기한 대로 선택적 가난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절대 없다라는 거죠. 잠언서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선택적 가난에 있어서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기준은 굉장히 다른데 그거는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온라인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그 일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보통 저희가 거의 대부분 뭐 제가 지금 막 엄청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고통을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사실 사람 관계에서 좀 오는 것 같고 그 일이 내가 이 회사를 안 가고 싶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약간 이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아니면 아 뭐 이 사람 때문에 좀 힘들고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일의 보람이나 그런 것도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을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의랑 사랑 같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약간 되게 추구하면서 일을 하게 되다 보면은 그런 보람이 소소하게 조금씩 오는 것 같았어요. 막 매니저, 막 기업인이 막 CTO가 얘 자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막 물어봤을 때 나 한 3개월만 줘. 막 나 얘 진짜 데리고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한번 살려보자.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되게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막 밑에 있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같이 일을 하다 하고 되게 좋은 걸 만들었을 때 충분히 recognize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스팟라이트를 얘는 이렇게 보내주고 약간 그럴 때 되게 보람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냥 회사에서 이런 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키스터디 아까 말씀하셔서 하나 이렇게 실험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아까 뭐 살짝 제가 낄 자리가 아닌데 이런 말씀 하신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는 이제 모두가 꼭 직업적인 일뿐만이 아니더라도 모두
모두가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 말씀하시고 생각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오는 유익이 큰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돼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저는 집에 돌아가서 이 팟캐스트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